여기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러나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시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기뻐서 즐거워 웃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 기뻐하라.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특히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이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카이로라는 말은 유쾌하게 하다라든가 또는 복이 있다든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은은한 행복, 은은한 행복 안에서부터 젖어 나오는 은은한 행복을 카이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사가 있는가 하면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 인사로도 쓰기도 합니다. 카이로. 은은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사람들은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창립자인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권면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대로 항상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기뻐하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짐짓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것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라면, 오늘 이 제목은 옳지 못한 신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여자분들이 잘 웃으면은 좋게 봐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웃음이 해프다 그래요. 웃음이 해프다. 그건 분명히 좀 편견적인 겁니다. 여자들은 자주 웃고 또 밝은 얼굴로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빌립바 자매도 보면 참 자주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웃음이 해프다. 그런 정도의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찾고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신령한 기쁨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를 더러 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임을 권면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과제가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쓰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니까 기뻐하라 보다도 기뻐하라. 그래 놓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기 17절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쓰고 있다는 거죠. 포로의 삶에서 돌아왔음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런데 왜 그 힘을 잃고 있느냐. 안타까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어길 수 있는 계명, 그냥 문서화된 그것만이 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말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화된 어떤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주변적인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기뻐함으로써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4절 그리고 5절 나머지 6절 7절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편하고 쉬운 일보다는 힘겨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웃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분명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장소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오후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딱 일곱 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런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 보십시오. 3장 1절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는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나누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기쁨의 어떤 도구가 상실되면 웃음은 이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웃음을 주님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럼 언제 기뻐할 거냐?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뻐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힘겹게 이 다윈 일하는 데를 가보면요. 점심시간 딱 40분을 줘요. 12시 10분부터 50분까지 점심시간을 줘요. 그 좀 너무한다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그 밥도 별로 반찬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나마도 밥 먹는 시간이 기쁨인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털고 불고 막 이런 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쉬면서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이 기쁨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책상에 엎드리고 있다가 먹고 싶은 거나 시켜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는 웃는다고. 근데 다시 책상에 엎드리면은, 야, 참,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거라고요. 근데 여하튼, 기쁨의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언제 기뻐할 거냐 하는 것을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사도의 당부는 항상 기뻐하라고 뭐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좀 비약적입니다마는, 지나칩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다는 거지요. 바닥나지 않은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놓치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장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은 어때요? 손님들이 보면은. 저 사람 뭐 뭔가 이게 상품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찡그리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사무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기본을 벗어난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빌립보 교우들은 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좋은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지만은 진물이 그냥 흐르고 그리고 뭐요? 그나마도 도망갈까봐 발을 갖다가 딱 착고에다가 묶어놨다고. 그리고 컴컴한 감옥, 불빛도 없는 감옥. 거기 지금 밤중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기쁨 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찬양함에 죄수들이 그리고 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빌립보 교우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빌립보 교우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기도를 전파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 뭐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으니까 빌립보에서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거나 또 바울과 함께 교회 일원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야 바울 갇혔다.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 교우들은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나 또는 간수였던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다른 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이 기뻐해라. 다른 데는 다 잘 되는데 우리만 왜 안 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보다도 격려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격려가 들어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뭡니까? 격려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면요. 2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다고요.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기쁨은.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도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할 수 있는 너희들은 더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뭘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할 바를 다 했을 때, 최선을 다 했을 때, 그때 어때요? 상황이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걸 해냈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할 바를 다함으로 너희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결과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히 성실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기뻐할 수 있는 자세, 즉 방법입니다. 5절이죠. 이 짧은 절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자세가. 특히 여기 뭐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나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일의 결과가 아닌 시작을 보면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또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기쁨이 있는가? 정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관용은 또 다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으신 것 같은 성품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로 관용이라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이에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남을 정죄하는 데도 바쁩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세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관용하는 사람이다. 오래 참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뭐라고요? 내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인데 그게 뭡니까? 재림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거든요.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쁨 갖고 삽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썼던 무슨 얘기?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역시 하반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지막을 예고하고 경계하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이 온다. 그럼 뭘 기대해요? 선물을 기대해요. 그러면은 가까이 옴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에이 오든지 말든지 그러겠어요?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은혜, 나에게 가져올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두신 기쁨은 추수해서 곡식을 쌓아놓은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사실 보리를 베가지고 밀을 베가지고 낯가리만 쌓아놔도 야 저거 털면 기분 좋다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만 주신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랬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는 것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과자가 없을 때 친구들이 뭘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그냥 먹으면 어때? 그냥 자랑한다고요. 그럼 조금만 띄워줄 수 없나? 그러면 그게 어찌 그렇게 맛있던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풍성하면 그건 몰라요. 근데 맛있는 음식도 조금 먹어봐요. 이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이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몇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한 감격, 말씀을 얻어먹는 것에 대한 행복, 이것이 다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근거를 말씀합니다. 자, 기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쁨 뒤에다가 왜 기도를 뒤에다가 붙였을까요? 그래요. 이건 분명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우리에게 빈번한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염려해서 비롯됩니다. 아,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후지산이 폭발할 거라고 그러고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쁨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잃은 데서 믿음의 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당연히 다가오는 어려움,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절망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과 삶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부정적인 모든 공포는 다 뭐예요? 모조리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기쁨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으면 천국의 감격과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기쁨을 찾을 것이다. 이런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고 놀렸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사람들은 두 가지에 취할 수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에 취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쳤다고까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시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도 멀리 보고 기다리는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길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기쁨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그냥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누리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진 기쁨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